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친히 담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의 협약 안에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바 그 일들을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친히 진리의 선송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참된 진리 안으로 불러들여주시고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중에 한 생명이 탄생하는 사건만큼 신비하고 경이로운 사건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그 모습이 어떻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영혼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의 탄생 사건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왜 이 일이 여타 다른 탄생 사건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생리의 법칙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함께해서 태어나게 되는 이런 정도의 출생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요 유한한 인성이 무한한 신성을 담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신성이 인성이 될 수 없고 또 인성도 신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었고 이 두 본질이 서로 변화나 혼합이나 뒤섞임이 없이 그 자체로 한 인격체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신비한 일이었는지 사도 베드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이 엄청나고 획기적인 사건을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상황은 구주의 오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부 포로민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산지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특별히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는 멈춰진 채 침묵의 시대는 4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와 헬라를 거쳐 로마에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들은 많은 고통과 어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속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속박과 매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하고 있지요. 시몬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사람,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다시 말해서 인생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에 이른 바로 그때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기 예수를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일찍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이 사람은 로마 전역에서 일어났던 무서운 반란과 저항을 진압하고 난 다음 40여 년 동안 절대 군주로 군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통치자가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그 직전에 로마 전역이라는 말은 로마라고 하는 지역만이 아니라 로마가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전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전역에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던 첫 번째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금의 재원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의도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시에 군대 동원 능력을 그들이 알고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구가 얼마 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틀림이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출신 성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지 않고 당시 주권을 상실해서 국가로 분류되지 않았던 식민지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유대나라에서, 그것도 아주 초라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예정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장소에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요. 그분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본래 사실 아기 예수님의 모친 요셉은 다윗 족속으로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도가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은 임신 중에 있었던 만삭이었던 아내 마리아를 이끌고 본적지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거기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고 이런 면에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정책을 짠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정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결과의 확장이었다. 그 결과가 실행되는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남편 요셉으로는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이 즈음에 아내를 데리고 먼 여행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만삭된 아내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글쎄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을 통해서 혹시 메시아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이 머무를 요관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모가 해산할 때가 가까워지면 가족들이 비상사태에 들어갑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친정 부모님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런 마음에서 투숙할 요관을 찾았지만 그러나 온 사방에서 몰려든 고향 사람,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양각처에서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할 곳이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가리켜 크리스마스라 부르는데 12월 25일 날 실제로 태어났다고 여기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AD 354년에서 로마 제국에서 제일 먼저 제정을 한 이래로 이날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긴 하지만 정확히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은 아닐 것이라 오히려 2월달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이지 탄생한 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때 주님께서 탄생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탄생하신 바로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제도 명동에 인파가 모여들었다 그러는데 그들이 왜 모여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인과 함께 모였겠죠. 대개 연인들이 명동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시 베들레헴 주민들도 무지함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일반 사람들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들어설 여지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관, 가치관, 자신들의 삶의 방식, 경험과 가치 이런 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분이 자신들의 심령 안에 들어올 여지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방이 없고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바로 그 상황이 그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말 구유에 누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구유는 말이 죽을 먹는 요물통이에요.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그 그릇을 반드시 씻어 놓습니다. 우리 중에 음식을 짓지 않고 뒀다가 다시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짐승 요물통은 씻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럽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임을 당하였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는 이 천사의 말대로 이 예수는 하나님이셨지만 비천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나셨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비천한 자로 억울한 대접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때문에 주님께서 말 구유에 누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사실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졌는가? 이 세상에 구주께서 태어나셨다는 이 일이 바깥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말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의 원인, 곧 본질인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지요?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로 하여금 제일 먼저 듣게 하셨는가? 목자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를 떠나 양을 치면서 살았던 순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바대로 목가적인 풍경을 즐기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면서 평안하게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에 목동은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전락한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능마주의라 그랬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소쿠리 하나를 크게 큰 소쿠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옷이나 쓸만한 것들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 뽑힐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갖지 못했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먼저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지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구석을 살펴봐도 소망이 없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망해야 되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바로 그런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은 이런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죠. 소수의 사람 혹은 유대인과 같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효력 있는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는 이 소식을 가리켜 그냥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죄범한 인생들이 받아 누릴 이 은총이 너무도 크고 커서 현재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근심을 통째로 삼킬 만한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자고 나면 신문을 보지요.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 뉴스를 봅니다. 그 뉴스의 내용들 한번 보세요. 100개면 두세 가지 정도밖에 좀 들을 만한 소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소식들 투성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사람들은 매우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저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나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쁜 소식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영광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는 상태, 하나님께서 본래 두신 위치와 신분에 있는 상태가 영광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 타락해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냥 수직적으로 밑으로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신분과 위치와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행동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을 계획하시죠? 무엇을 도모하십니까? 내 삶이 가장 느슨할 때, 모든 긴장이 다 풀어진 바로 그때, 그래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바로 그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언에 말씀했잖아요. 대저 위인이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이 어떠한 적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뭘 하고 지내야 했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다 더럽고 추악한 것이요? 그리하여 하는 일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새가족 성부를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꼭 따라하게 하는 딱 한 가지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 문구만 따라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은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남에서 수백억 대 재산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천한 직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지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인간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결심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두신 그 위치와 그 상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쁜 소식이에요. 두 번째 나쁜 소식은 이런 죄의 결과가 사망이요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그 꽃이 한 3일 전까지 있었어요. 여기 꽂아놓는 꽃 있잖아요. 주례자한테. 그런데 버렸습니다. 왜? 꺾여진 꽃이거든요. 잠시 동안 바라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것은 이미 죽어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도미노 게임을 벌이는 것입니다. 도미노 게임 보셨죠? 탁 치면 드르르하고 넘어가지요.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눈에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또 앞으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을 밟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인간이 범한 죄는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징역형을 살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벌금형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훈방조치를 내리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왜 그렇죠? 죄의 경중을 따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그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죄가 심각한가? 죄의 주체보다 죄의 심각성은 우리가 죄를 범한 대상에 따라 그 죄의 심각성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과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때리는 것이지만 달라요. 지나가는 행인을 그냥 치는 것과 그 다음에 경찰관을 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죄가 되지요? 법을 내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두욕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고백을 했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득죄했다라고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분의 명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음도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저질러진 문제는 감옥에 가두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한 결과일 뿐이에요. 노아 때 인간을 비롯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인생들이 다 진멸을 당하게 된 것은 죄악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적법한 결과예요. 이것이 두 번째 나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죠. 제가 두 가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으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는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신이자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더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대신 우리 죄의 형벌을 담당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 왜 부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행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내가 원했던 소원,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늘 힘듭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청년 실업 문제, 얼마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비정규직이 철폐된다는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은 선한 행위나 학문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뭔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이 엄청난 희생을 치루신 바로 이 일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임하지요? 믿음을 갖는 방식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구원론이죠. 현대 복음주의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 최소한 손이라도 내놔야 되지 않느냐? 벼룩이 낯짝이 있지, 벼룩이라도 낯짝이 있지. 이게 바로 현대 복음주의의 복음 메시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손도 하나님께서 내게 내어주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죠? 우리의 의지를 활성화시키십니다. 자유의지를 갖도록 만드셔서 우리 편에서는 내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신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공짜 바래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대가가 주어진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영생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삼촌이 만약에 큰 부자인데 100억 정도의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친구들한테 다니면서 저 땅 내가 100만 원 주고 예전에 샀는데 지금 100억이 되었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것은 저희 삼촌의 얼굴에 먹칠 나는 거죠. 우리 편에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양심을 편하게 하는 방편과 수단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인간의 율법주의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비치고 신세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늘 마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킬 곳도 없고 돌이킬 여지도 없고 돌이킬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 은혜의 땅에 발을 딛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내 영혼과 내 생각 안에 하나님께 기댈 만한 어떤 무엇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못된 습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마지노선 그 선까지 갔지만 그러나 내가 원했던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바로 그때 항상 그때도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부활하여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땅이 자기 힘과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햇빛이 비춰줘야 되고 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던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송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는 이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즉 예수께서 앞으로 겪으실 고난과 멸시와 박해와 죽음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대적하는 죄인까지 사랑하여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람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드러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까지 사랑하신구나,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사랑과 성품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평강을 또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평강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의 구호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거 아닙니까? 뭐 몇 년 전에는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약속한 그 평강은 그런 외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며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전쟁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적대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한 인간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안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안과 안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극렬한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마치 어미 품에 안겨있는 젖먹이가 누리는 그런 평강, 바로 그 평강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런 평강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적대적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누가 필요로 하는 평강이지요? 자기 마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죄와 또 비참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고 그만큼 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담보로서 죽으신 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자이며 진노를 받을 자이며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면치 못할 자이며 사탄의 종이며 죄의 멍에를 맨 포로이며 결국 무선 멸망을 당할 운명이며 이미 멸망한 자들 중에 있는 자임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양심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평안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못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애쓰고 힘쓰고 구하고 찾으면 누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이 평안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평안이죠. 그 사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기뻐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했죠. 9절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뒤에 어떤 표현이 나타나는가?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기뻐하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뒤따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만 의존한다 하는 말씀이죠. 구원의 은혜, 평화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그것이 절망스러운 어떤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살펴보세요. 나의 어떤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무엇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구원이요 누릴 수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또 위로는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속성의 시행의 방식,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역사 가운데 확인하게 될 때,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통해서 보는 바대로 야곱이 그토록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용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베드로도 실족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구원받고 가룟유다는 그렇지 못한,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작정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의 시행 방식 안에서만 우리는 심령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얼마나 큐티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하는가,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 중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서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적 원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단적 원인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끄신다고 말하니까 누가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질질 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지요? 어떻게 이끄시죠? 믿음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 아니 구원하는 과정 안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다음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죄 죽임의 삶을 살게 되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결국은 죄 죽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목자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천사들이. 그들은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이 비천한 자를 구원하실 사랑의 표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그들은 봤던 것이고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구주 예수께서 실제로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더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자비의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사랑은 은이 명상 아니라 동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또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괴롭히는 죄와 그로 인한 두려움, 죄책감들 분명 무거운 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온에 따라 크고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아마 두 번째 재림 때 모습으로 오셨겠죠. 위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겠죠. 그러나 성인도 아니고 아이로 그것도 정말 초라하게 소 말이 먹는 여물통에 누워있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고 천한 인생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 그들 안에도 삶의 목적은 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가면서 외친 한 송도의 말처럼 오 내 영혼아 살든지 죽든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살든지 죽든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과 낙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벽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부딪힐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 내려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에서 참된 자유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소망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참 공고한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냥 다 끊어놓으시면 더 이상 그리스도와 접합될 수 없었던 그런 내팽개쳐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저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저희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부유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신자로서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덕적 양심으로 말미암는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안식을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여서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란 복음의 메시지, 이 놀란 복음의 비밀 조유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놀란 복음의 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죽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부로 저희가 잘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 그날 참으로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이 놀란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